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리스도인은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그 편차는 다릅니다. 정말 뜨겁게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어느 정도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적당히 사랑하는 사람도 있고 뭐 사람마다 편차는 다를 수 있어요. 그리고 거짓과 위선의 모습이 있을 수도 있고 또는 주님보다도 자기 일이 우선이 되는 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변치 않고 한결같은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은 바꿀 수 없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내가 그리스도가 된 이상 다른 것 부족해도 괜찮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가끔 성령님께서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어요. 가끔 성령님께서 제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거예요.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렇게 갑자기 뜬금없이 딱 음성을 주시는 것이 뭐냐면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제가 지쳐있을 때 목회하느라 힘들어서 지쳐있을 때 사람들에 치여서 정말 마음이 상해있을 때 그때 성령님께서 제 안에 찾아오셔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하세요. 그때마다 어느 때는 때로는 당당하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할 때도 있지만 어느 때는 힘없게 고백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주님을 실망시켜드렸다고 생각될 때 제 부족함으로 제가 실수함으로 제가 정말 부족함으로 연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다고 생각될 때 그때 성령께서 제 마음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을 해오실 때 제가 대답하기가 왠지 낯설고 왠지 부족해 보여요. 그래서 힘없는 고백을 드릴 때가 있어요. 그럼에도 용기를 내서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나면 정말 가슴에 맺힌 뭔가가 뻥 뚫린 듯한 그런 시원함을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부족하고 여전히 실패하고 여전히 실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연약함이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용기를 내서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 정말 가슴에 뭔가 딱 막히고 있었던 얹혀 있었던 그 무언가가 정말 뻥 뚫리는 듯한 그 시원한 느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신앙생활하면서 중요한 것이 뭐냐?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내가 부족하든 실수를 하든 그거 상관없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요.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신앙을 갖게 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희생도 감수하는 것이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봉사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사랑하면 수고가 기쁨이 되고 고통도 즐거움이 되고 불행도 행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내가 수고하는 그 일이 오히려 정말 기쁨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면 고통을 받아도 오히려 그것이 즐거움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받는 고통이라면 얼마든지 감당하겠노라고 오히려 기쁨으로 감당하는 거지요. 내가 예수님 때문에 혹 불행하다면 오히려 그것이 행복한 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래요. 제가 10대 때는 교회 와서 교회에서 머물면서 함께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저 교회에 와서 학교에서 또 돌아올 때나 또 친구들과 약속 잡을 때나 항상 교회에서 모였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늘 놀았어요. 또 숙제를 해도 교회에 이렇게 바닥에 또 엎드려서 숙제를 하던 그런 기억들이 제 안에 있어요. 늘 교회 안에 머물렀어요. 20대 때는 제가 정말 하나님을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데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내가 표현할 수 있을지 고민했어요. 그래서 정말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어요. 그 어린 시절부터 그 정말 충성을 다했어요.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를 늘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내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그 주님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를 늘 고민했어요. 30대 때는 목사가 되었어요. 목사가 되면서 그러면서 제 안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고 교회를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열심을 다해서 섬겼어요. 그런데 40대가 되니까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보다도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마음이 더 강절해졌어요. 하나님 어느 때나 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왜 자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식어지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 안에 더 갈급한 마음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그런데 요즘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이 한 가지 있어요. 묵상하면서 깨닫게 된 것이 뭐냐면 너는 나보다도 가족을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는 나보다도 성도들을 더 사랑하는구나. 내가 보니 너에게 가족이 우상이고 교회가 우상이고 성도들이 우상이다. 저 화들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이거든요. 어쩌다 보니 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했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제쳐놓고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고 있었어요. 화들짝 놀랐어요. 하나님께서 제게 음성을 주시기를 그렇게 음성을 주신 거예요. 너는 나보다도 가족을 사랑하는구나. 너에게 가족이 우상이구나. 너는 나보다도 교회를 더 사랑하는구나. 너에게 교회가 우상이구나. 와, 깜짝 놀랐어요. 오늘 본문은요, 가장 비참한 모습으로 추락해버린 베드로의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사건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인생의 실패로 사명감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직업으로 돌아가 있는, 그저 그 시골에서 처음 예수님께 부름받았던 그 갈릴리라고 하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 있는 제자들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이 아직 베드로의 부활까지는 이어지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지만 그 주님의 부활이 아직 베드로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아서 여전히 베드로는 추락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실패한 인생, 도망치는 인생, 배반자가 되어서 도망쳐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그래서 그 추락한 인생을 살아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이 베드로 안에 들어와서 확신이 되고 믿음이 되고 또 헌신이 되지 못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요. 아무리 주님의 부활을 외쳐도, 아무리 우리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외쳐도 그 부활이 우리의 삶에 이어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전히 실패한 인생, 추락한 인생, 배반한 인생으로 전락해버린 우리들의 삶을 발견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가 여섯 명의 제자들과 함께 디베라 호수, 갈릴리 호수, 뭐 그 이름이 그 이름입니다. 그 디베라 호수에서 함께 고기를 잡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갑자기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하는 말씀에 순종하여 던졌더니 끌어올리니 153마리, 어마어마한 153마리의 고기를 잡게 되죠. 아시다시피 갈릴리 호수에 가면 반드시 여러분들 한 끼는 그 베드로 고기를 먹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먹어야만 됩니다. 왜냐하면 식당이 많지 않기 때문에, 베드로 고기만 파는 집밖에 없기 때문에 베드로 고기를 먹어야만 됩니다. 근데 베드로 고기를 꼭 반드시 사 먹는데 너무너무 맛있어요. 팔뚝만한 베드로 고기 정말 이만해요. 이거 한 마리 먹으면 배가 터지려고 그래요. 정말 배가 불러요. 그 베드로 고기, 여러분 이만한 고기가 153마리를 잡혔다. 어마어마한 거죠, 양이. 어마어마한 양이에요.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바로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알아보고 다 벗고 있었다가 겉옷만 두른 채 물속으로 뛰어들어서 수영을 쳐서 예수님 발 앞에 섰지만 차마 예수님을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향하여 인사할 수도 없었어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죄인된 심정으로 서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씩이나 거듭 반복하여 묻습니다. 이후에 학자들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것을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세 번의 사랑 고백이 필요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세 번씩이나 부인했던 것에 대하여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반드시 세 번의 사랑 고백이 필요했기에 오늘 본문에 그렇게 사랑을 고백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실패한 베드로에게 세 번 질문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엄밀히 말해서는 이것은요 베드로를 향해서 질문한다기보다는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한 사랑의 고백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여전히 너를 사랑한다. 연약하여 실패한 줄 안다. 그래도 너를 사랑한다. 사명 저버리고 사명 잃어버리고 이 갈릴리로 다시 돌아와서 다시 어부가 된 메스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는 너를 사랑한다. 주님이 정말 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를 향해서 책망하는 것도 아니고 왜 너가 그 여기 와 있느냐라고 그렇게 호되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질문하시는 것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지만 정작 주님이 하시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베드로를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나는 너를 다 용서했다. 그리고 나는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하는 것입니다. 한일 장신대 이종록 교수님이 이 예수님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사랑의 세레나데를 보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글을 썼는데 제가 지난번 고난주간 특별새벽에 대해 때도 잠깐 언급했는데 잠깐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신이 아니어도 좋다. 너를 사랑할 수만 있다면 아무것도 아니어도 좋다. 내 사랑이 그저 짝사랑에 그친다 해도 아니 그 사랑으로 인해 오히려 내가 너에게 버림받고 무시를 당하고 온갖 조롱으로 경멸을 당한다 해도 심지어 어디 한 곳 성한 데 없이 온몸이 상처로 만신창이가 된다 해도 끝내 십자가에 못 박혀 비참하게 죽임을 당한다 해도 고통에 몸부림치며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처절한 외침으로 세상을 떠난다 해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너를 향한 내 사랑 어느 누구도 아무것도 막을 수 없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해 오실 때 단순히 그것을 몰라서 묻는 거라기보다는 주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실패했어도 내가 처절한 실패 가운데 사명을 잃어버리고 엉뚱한 자리에 와 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까지 찾아오시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묻는 것은 나를 책망하시기 위함도 아니고 왜 그랬는지 원인의 규명을 하기 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나를 용서하시고 나를 회복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이 질문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 번 연거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 15절 중간절에 보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시는 호칭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것도 세 번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예수님은 이미 이 베드로의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시몬이라는 이름에서 베드로라 해라. 그리고 이 너를 반석이라 하라. 너를 교회라 하라.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주님은 베드로라 부르지 아니하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릅니다. 이 호칭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이 호칭이 어떤 호칭입니까? 처음 갈릴리에서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를 부를 때 불렀던 호칭입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만큼 순수한 만남을 시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 만났을 때 그 설레임과 그 기대와 그 감격의 순간으로 돌아가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베드로는 차마 예수님의 얼굴을 볼 수 없을 정도로 심한 죄책감이 있었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뿐더러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명까지도 잃어버리고 지금 이 갈릴리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그의 잘못을 묻지도 않았고 그의 실수에 대해 원인을 추궁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3년 동안 늘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을 고백했던 이 베드로라는 이름을 부르기보다 3년 전으로 돌아가서 처음 베드로를 만났을 때 그의 그 이름을 불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전혀 가식이 없는, 전혀 꾸밈이 없는 있는 그대로의 모습, 처음 만났을 때의 그 모습으로 주님은 만나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등학교 친구들, 어릴 적 시골 친구들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갑지 않습니까? 그 정겹게 개구장이 같이 뛰어놀던 그때 막 빨개쟁이로 막 옷 다 벗고 막 수영하고 막 그렇게 같이 뛰어놀던 그 친구들을 지금 만나면요 마냥 즐겁습니다. 나이가 뭐 많아도 그냥 그때 그 친구들 만나면 옛날 그때의 동심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돌아가서 그때 막 이름도 부르며 뭐 서로 이름 부르죠. 그리고 이름만 부릅니까? 별명 부르죠. 별명. 그때 불렀던 별명들 막 서로 부릅니다. 그러면서 친근하게 서로 아주 좋은 관계가 되는 거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실수한 거, 우리가 실패한 거,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정말 주님의 마음을 슬프게 했던 것들을 기억해서 그거를 귀담아 생각해 놓는 분이 아니라 이미 다 용서하시고 다 용서하시고 그 제자 앞에 서 계신 거예요. 참 놀랍죠. 사실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은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고 있는 그에게 있어서 너무도 두렵고 너무도 부담이 되는 너무도 무거운 이름입니다. 이미 실패했고요. 이미 그 이름대로 살지 못했어요. 베드로 반석처럼 그렇게 든든한 믿음 위에 서지 못했어요. 교회를 이루지 못했어요. 실패해서 사명을 잃어버리고 지금 엉뚱한 데 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만약에 그 자리에서 베드로야 불렀으면 더 수치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더 부끄러움이 느껴졌어요.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 오셔서 베드로야라고 부르지 않으시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라고 부르신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부담되는 베드로가 아니라 버거운 이름 베드로가 아니라 목사, 장로, 권사가 아니라 그냥 초신자처럼 우리를 만나 주신 거예요. 그때의 감격, 그때의 첫사랑, 그때의 그 설레임, 그때의 그 모습으로 만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때로는요 제가 이제 시골에 가면 저희 어머니는 권사님인데 저희 어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교회에서는 어떻게 해라, 성도들한테는 어떻게 해라, 늘 먼저 본이 되라, 다 이렇게 뭐 헌금 생활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정확하게 해야 되고 뭐 어떻게 해야 되고 늘 염려되니까 우리 권사님이 김 권사님이 저한테 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처음에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불쑥 다시 제가 그래요. 그만하세요, 저 목사예요. 다 알아요. 그만하세요. 저 목사예요. 저희 어머니는 저를 볼 때 그냥 초신자처럼 보는 거예요. 마냥 걱정스러운 거예요. 뭐라도 도움이 될까? 그래서 하나라도 더 가르쳐 주려고 이야기하시네요. 그런데 저는 아직도 저희 어머니 앞에서 목사처럼 권위적으로 힘을 주고 있었어요. 우리도 주님 앞에 설 때 목사로 섭니까? 장로로 섭니까? 장로처럼 권위적으로 이렇게 해야 됩니까? 아니요. 초신자가 되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 초신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 제가 초신자지 제가 주님 앞에서 목사라고 거기에 힘주고 있겠습니까? 아니요. 저는 주님 앞에서 아기예요. 아기예요. 연약하고 늘 실수 많이 하고 늘 부족한 허물 많은 아기예요. 목사라고 힘주지 않아요.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5절 하반절에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실패했어도 여전히 그 무엇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주님은 아십니다. 제가 그 마음만큼은 벽 바뀌지 않을 거라는 것 주님은 아십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곧이어 두 번째 질문합니다. 16절 중간절에 요한의 아들 시모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여기서 여러분 분명히 특이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교의 대상이 없다는 거예요. 비교의 대상. 자 처음에 물을 때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어요. 이번에 두 번째는 요한의 아들 시모나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비교의 대상이 없어요. 말 그대로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묻고 있는 거예요. 주님 자체를 사랑하고 있는지 묻는 거예요. 이때 즉 주님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이 대답을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요? 때때로 우리는 주님 자체를 사랑하기보다는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혜택, 주께로부터 오는 능력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아니면 주께로부터 오는 은혜, 주께로부터 오는 어떤 혜택, 주께로부터 오는 어떤 능력을 따라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사실 베드로는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야 내가 선택을 잘했지 야 세상에 이런 분이 어디 있어 그분을 따라다니면 막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분을 따라다니면 막 하시는 말씀이 한 말씀이 막 옷구슬이 흘러갑니다. 정말 대단한 감탄하고 감동할 일들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야 내가 선택을 잘했지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자체를 사랑하는지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내가 주님 때문에 어떤 내게 오는 어떤 혜택들, 내게 오는 어떤 그런 능력들, 그 평안함 그런 것들 때문에 혹 주님을 따라가고 있는지 우리는 한번은 진지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질문하십니다. 17절 전반절에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얘기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자, 이 질문은요 대단히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특별한 의미가 있어요. 우리 한글 성경에는 잘 구분이 안 돼요. 그게 그거 같고 그게 그거 같아요. 잘 구분이 안 되는데 헬라어 원어 성경으로 들어가 보면 이게 분명히 의미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베드로에게 오셔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질문하시는 것은요, 원어적으로 보면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세요.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두 번째 질문도 역시 마찬가지로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해요. 그런데 세 번째 질문할 때는 바꿔서 주님이 이제 눈높이를 낮춰서 베드로에게 맞춰서 그래서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요. 아가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켜 아가페의 사랑이라 얘기하고 필레오의 사랑은 친구의 사랑, 우정의 사랑을 가리켜 말할 때 필레오의 사랑이에요. 자, 베드로의 대답을 보면 조금 확연합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질문할 때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이 베드로가 저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해요. 다시 두 번째 네가 아가페적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다시 베드로는 필레오의 사랑으로 제가 사랑합니다라고 말해요. 다시 예수님께서 그래 생각을 바꿔서 이 베드로의 입장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그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러면 네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네 그렇습니다 제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렇다면 베드로는 고집센 사람인가요? 자기가 생각을 정한 대로 뜻을 굽히지 않는 고집센 사람인가요? 왜 그는 필레오의 사랑만 그토록 주구장창 강조하고 있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이것을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베드로 대답이요. 17절 중간절에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주님은 계속적으로 아가페의 사랑을 말씀하셨지만 자기는 여전히 필레오의 사랑에 대해서 말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과거의 경험을 한번 들추어 생각해 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어떤 자였습니까? 호언장담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호언장담. 이 제자들 중에 내가 제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제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혹 주님이 옥에 갇히면 제가 옥에 갇히겠습니다. 주님이 혹 십자가를 지게 되면 제가 대신 십자가를 지겠습니다.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제가 죽을 때까지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고백했던 사람입니다. 호언장담. 아가페적인 사랑을 호언장담했던 사람입니다. 저는 조건 없이 제가 주를 위해서 다 줄 수 있습니다 라고 큰 소리쳤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지면서 어떻게 됐어요? 실망하죠. 다 무너졌죠. 그의 꿈과 열정이 다 무너졌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부인했죠. 예수님 부인까지 했습니까? 예수님 저주했죠. 그것도 무서워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사명도 잃어버린 채 지금 갈릴리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 자가 주님 앞에 똑똑히 다시 제가 아가페적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얘기 못하는 겁니다. 근심이 쌓이는 거죠. 마음은 아가페적인 사랑을 고백하고 싶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실패한 자신이 입장에서 아가페 사랑을 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지만 그는 끝까지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했고 다시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지만 그는 또다시 필레오의 사랑을 말했고 다시 주님이 뜻을 바꿔서 그런 필레오의 사랑을 얘기했을 때 예 그때야 네 그렇습니다 당연히 주께서 아십니다라고 필레오의 사랑을 고백합니다. 근심하지 않을 수 없었던 거죠. 여기서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얘기합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매. 베드로는요 지금 이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으면 제가 예전에 호언장담했을 때는 제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와 함께 하지 않는다면 자신은 겁쟁이고 비굴한 사람이고 배신자이고 밤새 수고하여도 하나도 얻은 것이 없는 인생에 불과합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것을 철저히 깨달은 거죠. 그래서 감히 예수님을 아가페한다고 말씀드릴 수 없고 그저 필레오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결국 지금까지 자신이 주님을 사랑했던 것은 주께서 주시는 그 기적을 행하고 은혜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무 조건 없이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고 나니 비로소 내가 아무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조건을 따져가며 주님을 사랑했던 자신의 것이 너무도 뉘우쳐지고 자신의 허물이 뉘우쳐지고 그래서 주님이 아가페의 사랑을 물었을 때에 당당히 아가페의 사랑을 말할 수 없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필레오의 사랑, 즉 친구의 우정의 사랑이 꼭 나쁜 사랑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주잖아요. 인정해 주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정은 깊어지고 친밀해지면서 마음을 나누고 뜻을 나누고 경험을 나누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언젠가는 목숨까지도 바꿀 수 있는 그런 사랑으로까지 발전할 가능성이 있는 건 아닙니까? 정말 좋은 친구들은 정말 그 정도까지 발전하잖아요. 우정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정말 친구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친구를 위해서 내 장기까지도 내어줄 정도로 그 정도까지 발전이 가능하단 말이죠. 주님은 그것을 보신 거죠. 비록 필레오의 사랑이지만 앞으로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뀌어질 것을 기대하고 있는 거죠. 아시다시피 그 배신감으로 가득했던 이 베드로가 바뀌어서 주를 위하여 기꺼이 순교까지도 감당하던 사람으로 바뀝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남녀 간의 육체적인 사랑을 에로스라고 하죠. 에로스. 그 다음에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을 스톨게라고 하죠. 스톨게 사랑. 그 다음에 친구와의 우정 그리고 사랑을 그 필레오의 사랑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을 이 아가페의 사랑이라고 말하지요. C.S. 루이스가 참 멋지게 이것을 하나로 딱 묶어서 한 문장을 만들었는데 와 너무 감동적입니다. 너무너무 감동적이에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하여 성숙되며 아가페의 사랑에 의해서 완성된다. 야, 역시 깊이 있는 영성과는 달라요. C.S. 루이스가 바로 이 이야기를 했어요. 인간은 에로스의 사랑에 의해서 태어나서 스톨게의 사랑에 의해서 양육받고 필레오의 사랑에 의해서 성숙되며 아가페의 사랑으로에 의해서 완성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한다는 건 도대체 뭘까요? 첫째, 연인 사이도 안 보면 계속 생각나고 궁금하듯이 계속 주님이 생각나는 거죠. 여러분 계속 주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약에요 하루 종일 주님 생각 하나도 안 난다. 이미 필레오의 사랑을 실패한 것입니다. 필레오의 사랑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을 고사하고 그 사랑은 둘째치고 필레오의 사랑도 이미 실패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꾸 주님이 생각나야 됩니다. 어떤 문제 앞에서도 주님이 생각나야 합니다.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주님은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어떻게 결정하셨을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계속 주님 생각나야 돼요. 주님 생각. 그것이 바로 필레오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주님을 사랑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하면 곁을 떠나기 싫듯 주님 앞에 늘 머물기를 원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늘 머물기를 원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주님 곁에 있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주님 곁에 있는 시간을 많이 확보하십시오. 최대한 많이 확보하십시오. 내가 주님 곁에 있는 시간이 하나도 없다. 이거 문제입니다.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제가요, 제 아내와 데이트할 때 제 아내도 자취를 했고 저도 자취를 했기 때문에 제 아내 자취방까지 데려다주고 다시 저희 집까지 올 때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여러분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이렇게 연애할 때 아내를 거기다 데려다주고 올 때 정말 그게 그렇게 싫더라고요.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했어요.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을 했어요. 사랑은요, 특정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시작됩니다. 사랑은 특정한 사람을 특별하게 생각하면서 시작됩니다. 소위 핑크 렌즈 효과라고 하죠. 눈에 콩깍지가 쓰인다라고 하잖아요. 사랑하면 늘 그 사람만 보이고요. 그 사람만 보여야 마음이 좋아요. 안 보이면 뭔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좋은 점들만 보여요. 나의 좋은 점들만 보여요. 그래서 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떨어지면 분리 불안을 느끼게 되고 가까이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막상 결혼하고 살면 그게 거꾸로 가잖아요. 가까이 있으면 불안감을 막 느끼고 멀리 떨어지면 막 안정감을 느끼고 막 그런 분들 있죠. 이미 사랑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필레오의 사랑조차도 지금 문제가 생긴 거예요. 가까이 있으면, 여러분, 가까이 있으면 안정감이 느껴야 되고 떨어지면 분리 불안 증세가 나타나야 돼요. 만약 여기에 문제가 있으면 심각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내가 주님 곁에 머무는 시간을 확보하십시오. 자꾸 주님 곁에 있어야 돼요. 주님 곁에 자꾸 머물러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부터요. 부활주일 이후부터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하십시오. 뭐든지. 주님이 기뻐하는 일이면.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을 맡겨주십니다. 먼저 사랑을 확인한 뒤에 그 사랑이 정확하게 고백되어진 뒤에 바로 그에게 사명을 맡기십니다. 여러분 보세요.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요, 안 들어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부탁하면요, 하늘의 별이라도 따다줘야 돼요. 안 그러십니까? 여러분들 연애할 때 다 별 몇 개씩 따봤잖아요. 안 따보셨습니까? 저는 수천 개 딴 것 같은데. 여러분 다 그렇게 하잖아요. 사랑하는 사람이 뭘 부탁하면 뭘 해도 다 들어주려고 해요. 그것이 일반적인 상식이에요. 그런데요,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주를 향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사명을 회복시키기 전에 먼저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이때 주님이 가장 듣고 싶어했던 대답이 뭘까요? 주님,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저는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이 한마디 속에는 타들어가는 가뭄에 소나비가 쏟아져서 생명을 꿈틀거리게 하듯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사랑을 고백합시다. 주님, 제가 주님을 가장 사랑합니다. 주님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부활로 예수님을 만났던 베드로가 이렇게 사랑을 고백하게 되면서 다시 사명을 감당하는 위치로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주님이 동일하게 질문하실 것입니다. 누구누구야? 너 사랑, 나 사랑하니? 널 위해 십자가를 진 나를 사랑하니? 정말 사랑하니? 솔직하게 고백합시다. 주님이 아시잖아요.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잖아요. 이 고백하면서 세상을 향하여 이 부활신앙으로 넉넉히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의 주님, 우리도 베드로처럼 이 어둠의 세상에 살면서 믿음 없는 사람처럼 넘어지는 때가 많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다짐하고서도 주님을 배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패로 인해 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던 우리에게 찾아와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이 순간 부활하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다가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우리의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과거를 치유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사명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라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물어봐 주십시오.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대답을 확실하게 하자 내 양을 먹이라 하시며 사명을 주셨음을 봅니다. 우리도 다시 사명을 회복한 자로서 필레오의 사랑을 아가페의 사랑으로 바꾸어 세상 곳곳에 슬픔과 절망 가운데 빠져있는 분들을 찾아가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찬양하겠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요한의 아들 시몬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이 물으셨네.
그때 나는
주께 대답했네. 내가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께서 아십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 아시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주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세상에 나가십시오. 이 시간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나의 독생자를 내어 주었단다, 이 시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한단다,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려고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너의 인생길에 동행하려고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려고 내 몸을 주었고 내 생명을 주었단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이 시간 진실되게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세상에 누구보다도 세상에 무엇보다도 주님을 더 사랑합니다라고 대답합시다. 이제는 실패하고 배반하여 심한 죄책감에 호적되며 스스로 용서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친히 찾아오셔서 이미 용서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의 목숨보다 우리를 더욱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상처난 우리 심령을 치유해 주시고 따스한 손 내밀어 쓰러진 우리를 일으켜 주시고 꺼져버린 사명에 다시 불을 지펴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성령의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음 앞에 이젠 당당히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대답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한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민족과 세계 위에, 한국교회와 양정교회에 나아갈 비전 위에, 특별히 이 땅에 죽어가는 모든 곳에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이 흘러가기를 원하는 곳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곧이어서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우리 재직들은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